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사태와 관련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 시점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곧 일어나거나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멋지고 새롭고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 시간표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겐 군사 옵션뿐만 아니라 많은 선택지가 있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가 지난 7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책임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1일 오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만나 시리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2일 강요회의를 열고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공동 군사행동에 동참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전날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미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2시간가량 만난 데 이어 12일 오전 볼튼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의용 실장과 같은 날 워싱턴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도 볼튼 보좌관을 만나 다음 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그리고 야치 국장 간 3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2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위원회에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사람이 아니며 나 역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지만 동시에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을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일 열린 중국군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남중국해 해역에서 열린 해상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시 주석은 부대사유로 연설해서 강력한 인민해군을 건설하는 임무가 오늘날처럼 긴박한 적이 없었다며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서 벌어진 함재기 이륙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군함 48척과 해군 장병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1일 예멘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당국이 날 예멘 반군이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겨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몇 달간 사우디를 겨냥해 1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미사일을 공급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3년간 인접국인 예멘 내전에 개입해왔습니다. 예멘에서는 이 내전으로 약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부의 아들이 4년 만에 태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한 부부가 체외 수정을 통해 수정란을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친조무보와 외조무모는 자식 부부의 수정란을 이용해 손자를 낳기 위해 법정 소송을 벌였고 결국 수정란의 소유권을 따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불법이다 보니 라오스에서 대리모를 찾았고 수정란을 이식받은 대리모는 아이의 중국 시민권을 위해 중국에 와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모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혈육인 것을 확인한 후 양육권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TNTN으로 달콤하다는 뜻이라는데요. 지난달 100일 잔치를 한 TNTN의 조부모들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TNTN은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훗날 손자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감격해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0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6도, 신의주는 4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7도, 함흥은 4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니 내쉬의 노래입니다. 비가 그치고 내 앞을 가로막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밝은 해가 비치는 날이 될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I can see clearly now. 들어보시죠.
I can see clearly now. The rain is gone. I can see all obstacles in my way. Gone are the dark clouds that had me blind.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 think I can make it now, the pain is gone. All of the bad feelings have disappeared. Here is that rainbow I've been praying for. It's gonna be br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대응 방안에 관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 대응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다시 가하더라도 핵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제8차 미주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 대응 방안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외교 국방 수뇌부 회의를 소집해서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인터넷 트위터에 시리아 공격과 관련해 새로운 글을 올렸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일찍 트위터에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언제 있을지 결코 말한 적이 없다. 아주 가까운 시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가깝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전날인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로 미사일이 날아갈 거라고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습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매티스 장관은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We stand ready to provide military options if they're appropriate, as the president determined. But thank you very much.
네, 명령만 내리면 미군이 즉시 시리아를 공습하는 겁니까? 이런 기자 질문에 매티스 장관은 군사 옵션 제공을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일 그것이 적절한 경우라면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적절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이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네.
예,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 등을 아직 평가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시리아 공격이 아직 임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이 시리아를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죠.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 이 시리아 사태를 주제로 긴급 강요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회의 직후 파이낸셜 타임스는 의회 승인 없이 메이 총리가 시리아에 전투기 투입을 명령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텔레그래프는 영국의 잠수함들을 지중해 동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메이 총리가 이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예, 프랑스도 앞서 군사작전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군의 공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에 반대하고 있지요.
네. 러시아는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쏘면 격추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준비해라 러시아 새롭고 멋지고 지능적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테니까 이렇게 11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 뒤에 러시아 쪽에서 약간 누그러진 반응이 나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식이 이기고 국제관계가 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상식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없었던 일을 응징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지난 주말에 내전 중인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 동구타 지역의 두마에서 독가스에 노출된 민간인 등 최소한 40여 명이 숨졌는데요. 현지 구호단체와 반군 그리고 미국과 주요 국가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화학무기 사용 사실이 없다는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미국과 서방 측이 날조한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브 무노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이 핵 합의 파기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스티브 무노신 재무장관이 11일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국가 맺은 합의에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제재를 유예하고 정기적으로 연장시켜 왔었습니다. 다음 달 12일에 유예 조치 시한이 돌아오는데요. 더 이상은 이를 연장시키지 않을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자, 바로 바꿔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겠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의회 증언에서 이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기존의 제재를 단순히 되살리기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제재를 추가한다는 건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에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네. 다음 달 12일까지 이란 핵합의 재협상이 안 되면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당사국들에게 지난 2월에 통보했는데요. 이게 합의 파기 의사로 해석돼 왔었습니다.
네. 자, 이란 제재가 다시 단행되면 어떤 조처가 이뤄지나요?
먼저 이란의 에너지 기업들과 금융권에 대한 거래 정지 등이 제재 핵심입니다. 그 때문에 에너지와 금융 제재가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금융 제재가 되살아날 전망에 따라서 이란 화폐인 리알의 가치가 최근 폭락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1달러당 환율이 6만 리알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4만 리알에서 무려 50%나 올랐는데요.
예.
예, 특히 최근 2주 동안 이 환율 변동폭이 20%에 달했습니다. 이란에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렇게 제재가 부활해서 이란이 다시 경제적으로 고립되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란에 투자한 사람들과 기업들이 리알화 표시 자산 급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자산을 팔아서 달러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란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이란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고정 환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달러 환율을 4만 2천 리알로 못 박아서 변하지 않도록 강제한 건데요. 하지만 이미 외환 위기를 막기는 늦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현재 이란의 외환 보유액 가운데서 은행과 거래소 등을 통해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불과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주기구 정상회의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군요.
네, 제8차 미주기구 정상회의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진행됩니다. 미주기구는 미주대륙에 있는 35개 나라의 모임인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부패에 맞선 민주적 통치로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죠?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콜롬비아를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리아 사태와 맞물리면서 정상회의 참석을 전격 취소했고요. 대신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하지만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로 대표단이 꾸며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위시해서 윌버로 스미 상무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그리고 중남미 문제에 영향력이 있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매우 강력한 대표단이 갔다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중남미 영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별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예, 올해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중남미 지역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6%에 불과한데요. 이 지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 등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쿠바의 관계도 다시 경색됐죠.
예,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54년 만에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쿠바 제재 혜택이 쿠바 국민이 아니라 군부로 가고 있다면서 대쿠바 강경 조치를 내려서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멕시코와는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문제, 또 민생고와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로 나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좀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지금 멕시코, 캐나다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주에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저지하지 못한 멕시코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비난하면서 미국과의 모든 양자 협력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역대 미주 정상회의가 주로 자유무역에 관해서 논의를 해왔다면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의 관세 인상, 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둘러싼 미국에 대한 비판의 장이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페루에 있는 중국 대사도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네, 지아기더 페루 주재 중국 대사가 11일 이번 미주 정상회의에 앞서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에 중남미 국가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하 대사는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는 기회의 장으로 이용할 거라는 보도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과 제1 또는 제2의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중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시장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이 양국의 무역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예, 가오펑 대변인은 시 주석의 개방 확대 약속은 미국의 화해 손길을 내민 게 아니라 중국의 발전 단계 속도에 맞춰서 주체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화 시도가 진실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12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멕시코 국경 지역에 주 방위군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록이 공개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12일 열렸죠.
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관하는 폼페오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국무장관 지명 전에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청문회에 나오면 증언자가 모두 발언을 하는데 이 폼페오 지명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폼페오 지명자가 먼저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언급했습니다.
They expressed to me their hope to be empowered in their roles and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t's mission.
네, 청문회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들이 대통령의 임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먼저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또 의기소침해 있는 국무부 분위기도 언급했습니다.
They've also shared how demoralizing it is to have so many vacancies, and frankly, many of them said not to feel relevant.
네, 국무부 고위급 직위가 많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안다면서 이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해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모두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지명자가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북한과 관련한 발언 눈에 띄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미국의 대북 협상이 가진 목적을 밝혔습니다.
It is to
to develop an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uch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없애는 것이 대북 협상의 목적이라고 폼페오 지명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재협상을 강조했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목표를 중단 없는 외교로 성취하겠다면서 전쟁은 항상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폼페오 지명자가 인준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통과를 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원 외교위원회가 공화당 11명, 민주당 10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이 우위인데요.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랜드폴 상원의원이 폼페오 지명자 인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다면 인준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폴 상원 의원이 인준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는 것, 또 물고문 같은 특별한 신문 기법을 지지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외교 현안에 있어 즉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을 하면서 폼페오 지명자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질문에 폼페오 지명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폼페오 지명자는 자신이 CIA 국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의견이 갈릴 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사실 국무부 안팎에서는 이 폼페오 지명자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네. 전임 렉스 틸러슨 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고 또 국무부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폼페오 지명자가 틸러슨 전 장관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폼페오 지명자는 CIA 국장 신분으로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폼페오 지명자가 전직 국무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폼페오 지명자가 존 케리 전 장관 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무장관직 수행과 관련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400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 주지사는요, 이 주 방위군 파견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 네, 어떤 단서를 달았을까요?
주 방위군이 국경 장벽 건설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또 더 좋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아이나 여자들을 단속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마약과 총기 밀수 그리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기존 계획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주들은 일찌감치 주 방위군 파견 결정을 내렸죠.
네,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그리고 텍사스주는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에 협조해서 국경 지역에 이미 주 방위군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들 지역 주지사들은 모두 이 공화당 소속인데요. 하지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죠.
자, 그럼 캘리포니아 주 외에 다른 지역의 주 방위군은 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주 방위군 임무를 국경 경비대 지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뭐 실제로 법률상으로도 할 수 없기도 하고요. 또 국경 기반 시설 개보수, 정보 수집, 정찰 업무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불법 이민자를 주 방위군이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실 남부 국경 지역에 주 방위군을 파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캘리포니아주가 협조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대책을 강화할 때마다 캘리포니아주가 좀 앞서서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방위군 파견 방침에 이 캘리포니아 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 대상이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경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는 또 그런 소식이 있더군요.
네. 이 세션스 장관이 이날 미국 서남부 국경 쉐리프 연합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했는데요. 이 쉐리프라고 하면은 뭐 보안관이라고도 하고 지방 치안 담당관을 말하죠.
네.
세션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마약 밀매와 불법 월경을 막는 것이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은 최근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라고 또 지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 검사들에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11일 행사에서 쉐리프들에게 체포된 불법 월경자들을 바로 추방하지 않고 풀어주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이 비논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 FOMC 회의록이 공개됐군요.
네, 지난달이었죠.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이 FOMC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 나왔는데요. FOMC 위원들은 먼저 이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우선 연준이라고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조직이지요.
네, 연준은 달러화를 발행하고 지급 준비율을 변경하거나 또 기준금리 조정 등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경제를 조정하는 조직입니다. 이 가운데서 FOMC는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연준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데요. 앞서 3월 회의에서 FOMC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3월 회의록에서 눈여겨볼 내용이라면 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경제 회복세에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점 들을 수 있고요. 위원들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세금 감면안 그리고 정부 지출 증대가 단기적으로 이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효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률도 연준의 주된 관심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이 2%인데요. FOMC 위원들은 곧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뭐 물가가 또 너무 오르지 않는 것도 또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예. 예,
물가가 일정 정도 수준으로 올라줘야지만 또 금리를 올려서 경기 과열을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물가 상승률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자, FOMC가 경제 상황에 자신감이 있고 또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본다면 기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 3월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역시나 FOMC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긴축 방향으로 쏠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긴축이라고 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긴축 정책을 쓰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네. 자, FOMC 3월 회의록에서 또 주목되는 내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수입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FOMC 위원들은 이에 따른 무역 전쟁에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적자 증가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카펠라, 그러니까 악기 반주 없이 노래하는 그룹인 펜타토닉스가 이 1980년대 아하의 노래를 다시 불렀는데요. Take on M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뛰어난 화가로 꼽히는 윈슬로우 호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호머의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했다. 이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렬하고 분명한 화면, 또 훼손되지 않은 자연, 미국의 발전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의 화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미술 교과서라든지 명작 화집 같은 데 소개되는 그림 중에는 이 윈슬로우 호머의 작품이 아주 많죠.
예.
지금도 남아있는 그의 화실이 미국의 국가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을 정도로 윈슬로우 호머는 180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호머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가정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윈슬로우 호머는 미국 동부 도시 보스턴에서 아버지 찰스 세비지 호머와 어머니 헨리에타 벤슨의 삼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각종 공구를 수입하는 사업가였고요. 어머니가 화가였습니다.
네.
윈슬로우 호머는 수채화를 그리는 어머니로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윈슬로우의 그림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이 사업차 영국에 갔다 올 때면 아들에게 연습용 드로잉 책을 사다 주기도 했죠.
네, 이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윈슬로우는 어려서부터 이 그림 그리는 재능을 익힐 수가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의 일인데요. 아버지는 석판화 도제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윈슬로우에게 그 일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네, 윈슬로우는 거기서 약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훗날 화가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정식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죠.
네, 1857년부터는 말루스 픽토리얼과 하퍼스 위클리라는 잡지에 실릴 삽화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하퍼스 위클리는 많은 삽화를 넣는, 당시로서는 어떤 잡지도 없던 독특한 인쇄물이었죠.
네, 이 윈슬로우 호머는 하퍼스 위클리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하퍼스 위클리는 호머에게 큰 일을 맡겼습니다. 즉 남북전쟁의 현장을 그리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호머는 북군 사령관 조지 맥클레런 장군의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호머는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그림 중에는 북군들이 말을 타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전진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 있는데요. 이 기병의 공격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오늘 그림 몇 편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것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둘이라도 그림을 좀 보면서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북군들이 칼을 빼어들고 달리고 있고 말 아래는 남군이 쓰러져 있네요. 좀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은 경계 중인 포토맥 군 저격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이 군인 한 명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서 멀리 있는 적에게 총을 겨누고 있네요.
네, 이 미술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냉혹함을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윈슬로우 호머의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은 홈 스위트 홈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 이런 제목인데 이 목가적인 장면을 연상하게 되지만 사실은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의 야영 장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이 두 명의 군인이 젖은 목포를 햇빛에 말리는 동안 음식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지만 지금 이 순간은 즐거운 나의 집이네요.
네.
어쩌며 두고 온 이 고향의 즐거운 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미술평론가들은 남북전쟁 중에 그린 호머의 작품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죠. 이 전선의 포로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1866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미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네, 자 그림을 보니까요. 이 지친 군인 등 몇 명의 포로를 새파란 젊은 북군 장교가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네.
수염이 많이 난 나이든 군인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는데 좀 불쌍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후 호머의 생애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873년에 호머는 유화에서 수채화로 그림을 옮겨간 겁니다. 이 호머가 수채화로 바꾼 지 2년 후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잡지에 그림을 그려주고 보수를 받는 일을 그만두고 독립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늘 하고 싶어 하던 길이었습니다.
네. 자, 이 무렵에 호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거친 바람이라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 그림이군요.
네. 이제 이 1876년 작품인데요. 세 명의 청소년과 한 명의 어른이 조그만 돛단배를 타고 있죠.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배에 탄 아이들은 반대편으로 몸을 뉘면서 아주 느긋하네요.
네네.
이 활처럼 흰 돛은 이 바람을 가득 안고 배를 끌어가고 어른이 돛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호머의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870년대 말 전문가들은 호머가 일종의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호머가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다는데 이 무렵에는 사회활동을 끊었다고 하는군요.
이 호머가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성 문제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호머는 어디론가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881년 호머는 영국 여행도 하죠.
네. 이 뉴캐슬 부근에 있는 쿨러코트라는 어촌에서 머물면서 바다와 그 주변의 사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다음 해 호머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인주 프루츠네크에 정착을 했습니다. 호머는 나머지 생애를 쭉 여기서 보냈죠.
네, 호머는 이곳에서 운둔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무렵에 그린 작품 중에 여름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그림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건데요. 이 무더운 여름밤에 사람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껴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선보인 것은 1891년에 뉴욕의 한 전시관에서였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달빛 바다가 어우러진 거대하고 신비한 풍경 속에서 두 여인이 빚어내는 예기치 못한 대비라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요. 대중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평가들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춤추는 두 여성의 존재가 못마땅했나 봅니다.
네.
이 미술 수집가들에게도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호모는 자신에게 그림을 주문한 시카고의 수집가에게 이 그림을 보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반송돼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클럽에 몇 년 동안 냉대를 받으면서 걸려있다가요. 1900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뜻밖에도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예.
호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 정부는 이 그림을 매입해서 지금도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호머는 뉴욕주 아디론다크 마운틴에서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냥꾼, 야생동물 등 그림 소재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호머의 마지막 작품들 가운데 오른쪽 왼쪽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죠. 네, 수면 위를 날다가 사냥꾼 총을 맞고 떨어지는 이 두 마리의 청둥오리군요.
네, 이른 아침인데요. 물과 하늘은 회색빛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 오렌지 점이 두 개가 보입니다.
네,
하나는 떠오르는 해이고 또 하나는 총탄이 발사되는 구멍입니다.
떨어지는 오리 뒤에 거의 감춰져 있는 사냥꾼이 타고 있는 배도 보이네요.
네, 여기에서 호머는 대단히 드문 구성을 해놨습니다. 즉 그림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총구의 정면에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네.
총을 쏘면 내가 맞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호머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것입니다.
네. 자, 이 그림도 여기서 가까운 미 국립미술관에 전시돼 있다죠.
네, 바로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여기에서 갈 수가 있는 가까운 네. 거리입니다. 네, 윈슬로 호머는 그림의 소재로 즐기던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프로첸액 집에서 1910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네. 그는 갔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미술관과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꼽히는 윈슬로우 호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식당을 들어갈 때 직원이 for here or to go 라고 물으면서 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For here 는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하고 싶은지 To go는 음식을 포장하고 싶은지 묻는 표현이에요. 이 질문에 답할 때는 For here 또는 To go 라고 하실 수 있어요. To go는 take out과 같은 표현입니다. For here or to go? For here To go 식당 직원이 인원에 맞춰 테이블을 찾기 위해서 For how many?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명이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답변들은 A party of six 여섯 명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party는 잔치가 아니라 단체라는 뜻인데요. A party of 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입니다. A party of five 또는 짧게 for five 라고 합니다. For five, two people will be joining us later. 다섯 명인데요. 두 명은 나중에 올 거예요.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For here or to go. A party of six. For five, two people will be joining us later. 오늘은 외식할 때 알아야 할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리샤 키스의 노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We Are Here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gon' pray for the innocent. Cause right now it don't make sense. Right now it don't make sense. Let's talk about Chi-Town. Save the nation with no support for education. Cause right now it don't make sense. Right now it don't make sense.
together so that we could love each other, sister, we are here. We are here for all of us. We are here for all of us. That's why we are here. Why we are here.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지도자들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가 이들 3개국의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소련 점령 중에도 미국은 이들 세 나라가 주권 국가임을 계속 인정해 왔습니다. 발트의 3국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들 나라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100년을 출범했다고 말하고 이는 독립되고 자주적인 국가와 완전한 법치 국가를 추구하는 공동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결의에는 국방과 안보의 협력 관계 증진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국은 발트의 3국의 대형 탄약 구입을 위한 1억 달러의 조달 원조를 비롯해 훈련과 장비 제공을 위한 7천만 달러의 원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방위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트의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기관 시설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적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추적하며 또 이를 물리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또 에너지 다양화 계획을 돕기 위해 발트의 국가와 유럽의 송전 시스템 단일화를 포함하는 기술 지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로 발트의 3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독립적인 미디어와 공영방송, 국민들의 미디어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트의 국가들은 여전히 강력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맹국이며 국내 총 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이들 나라는 또 미국과 함께 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맹, 나토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계획의 동반자들입니다. 미국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지난 100년 동안 달성한 성과를 치하합니다. 미국은 또 발트의 3국과 안보 번영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 관계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 at 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